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랙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은 전 세계 수많은 지표소에서도 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유타 옥든 종교교육원과 유타 로건 종교교육원의 신권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제1회장 단체 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오늘 저녁 신권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1차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모인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 옥든 종교교육원과 로건 종교교육원의 신권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사이먼, 셀먼드, 손더스 형제님 세 분이 그리고 오르간 반주에는 언스워스 형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함께한 위대한 신권을 보라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고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피노 장로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권 대회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곳과 세계 곳곳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특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가 그분께 나오라는 그런 권유에 감사드립니다. 이 회복된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 우리 선지자를 그리고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의 인도를 간구하고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리와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책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과 간증이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참되신 구주여를 부르겠습니다. 합창단의 노래 후에 12사도 정원회에 닐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후에 70인 회장단의 스노우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는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이신 깁슨 형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I speak tonight especially to the 12
저는 오늘 밤 특별히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12세에서 25세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한번 4살 난 손자가 동생을 강하게 밀쳤던 일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는 동생을 달랜 후 제 아내 케이 씨는 4살 난 손자에게 고개를 돌려 주의 깊게 물었습니다. 왜 동생을 밀었니? 손자 아이는 할머니를 바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의반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특정한 시기에 지상에 보내졌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담이나 이브 시대와 파라오가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대 혹은 명나라가 그때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때로부터 20세기가 지난 지금 지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위대한 기회와 중요한 책임들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신권 성인을 받으며 여러분의 재능과 영적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지병하여 그분의 신권 사움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선교 사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봉사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따를 때에는 항상 무언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럭비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올 블랙스가 가장 칭송받는 럭비 팀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이름은 선수복이 까맣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뉴질랜드 올 블랙스에 선발되는 것은 미국 슈퍼볼 팀이나 월드컵 축구팀에서 활약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1961년 18살 나이에 아론 신권 소유자였던 시드니 고잉은 뉴질랜드 럭비계에서 스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시드니의 뛰어난 재능을 보고 그가 이듬해 국가대표 럭비팀인 올블랙스에 선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살이 되자 시드니는 럭비 선수로 승승장구하던 이 중요한 순간에 럭비를 중단하고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럭비계에서 그 같은 기회가 시드니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에게 선교 사업은 희생이 아니라 앞에 놓인 기회와 책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에서 2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할 신권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심지어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할 기회와 이를 통해 누리게 될 그 모든 명성도 시드니가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드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캐나다 웨스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48년 전 4월 19살 된 시드니 고잉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시드니 장로는 선교사업을 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동반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한 집만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그들을 집안으로 돌아가오라고 했고 시드니 장로와 동반자는 구주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몰몬경을 받았고 아버지는 밤새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1주 반 만에 그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를 모두 읽었습니다. 몇 주 후 가족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올블랙스 팀 선수자를 마다하고 선교사로 일하고 시드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복음으로 데려오는 축복은 그 어떤 희생보다 훨씬 값집니다. 시드니 코잉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 콜린과 영원한 결혼을 했고 고귀한 다섯 자녀와 손자 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명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럭비는 어떻게 됐냐고요? 시드니 코잉은 귀환하고 나서 올블랙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프백 중 한 명이 되었으며 11시즌 동안 경기를 뛰었고 여러 해 동안 주장으로서 기량을 펼쳤습니다. 시드니가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시드니는 너무 뛰어난 선수였기에 그가 경기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일요일에는 경기와 훈련을 하지 않도록 일정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가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영국 영어로부터 럭비에 대한 그의 공헌에 대한 치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다는 슈퍼영웅 시드니라는 책도 저술되었습니다. 선교사업을 마치는 시드니가 그 모든 영광을 얻지 못했더라면 어떻겠냐고요? 이 교회 선교사업에서 보게 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시드니 고잉을 비롯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업을 마치면 무엇을 얻게 되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지 하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사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고 그들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돕는 성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재림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려보내며 내가 또한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를 택한 자를 집합시키리라. 선지자 다니엘은 후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 것과 같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니파이는 후기의 교회가 수는 적을 것이나 온 지면에 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임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집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큰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형제들은 교회가 회복된 초기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837년 교회가 주득된 지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고 가난과 박해가 시달리는 시절에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치도록 영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선교사들은 호주, 프랑스형 폴리네시아, 인디오, 바베이도스, 칠레, 중국 등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업을 축복하셨고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93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150개국 이상에서 봉사하고 있는 52,225명의 전임 선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구주를 증거하는 의로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은 52,000명의 선교사들이 다른 아무 의미나 다른 어떤 길이나 방법에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내뿜는 영적인 권능을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귀한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일은 선교사들이 일궈낸 주님의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업은 영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합당성과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몬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이 받게 될 성스러운 임무를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한 행동들은 선교 임지에서 받게 될 신권 권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준비하십시오. 몬슨 회장님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봉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감독님과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임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우 관대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염려할 것입니다. 제 친구는 중국인인데 20대 중반에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가 많았는데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기도하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친구는 부름을 받아 뉴욕시에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나이가 걱정되거든 기도하고 감독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감독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체 선교사 중 절반이 고국에서 봉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감에 의해 부름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호주 시드니 선교부를 방문한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 럭비의 전설인 시드니 고잉 장로님입니다. 이제는 67세에 다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동반자인 콜린 고잉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가르친 한 가족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모는 회원이었지만 오래 생활 동안 저활동으로 지냈습니다. 시드니 부부는 그 가족이 다시 신앙의 불을 밝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드니 장로님은 신권을 소화하게 된 장남이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침례를 주는 동안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침례탕 옆에서 서서 느낀 권능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시드니 장로님은 가족이 단합되어 함께 영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1회장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책임과 기회뿐 아니라 유혹 또한 가장 큰 이 시대에 태어난 특별한 선택받은 영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앞에 놓인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합당하게 되며 기꺼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해리 앤더슨이 그린 구주의 재림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은 구주께서 위엄과 권능 중에 오시리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기이한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바랄 것입니다. 구주께서 내가 오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것이며 땅의 사방에서 나온 성도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자던 성도들, 즉 죽음을 맞이했던 합당한 성도도 그분을 맞으러 나올 것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자기 발을 산 위에 디디고 주가 그의 음성을 발하니 땅의 모든 끝이 이를 들을 것이요. 젊은 신권 형제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의 존엄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이 일이 반드시 이루라는 것을 증거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지상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상에 있든 휘장 건너편에 있든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도록 돕는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이 시기에 지상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은 남부 유타의 사막 고원지대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는 비가 오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올 때면 제발 비가 많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에도 비가 내려주기를 기원했는데 기도도 하고 절박한 경우에는 금식도 했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5살 된 손자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하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대로변의 식료품 가게에서 걸음을 멈추고 시원한 청량 음료를 사려고 하는데 마침 다른 주에서 오던 차가 정차하더니 운전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하늘의 작은 구름을 가리키며 비가 올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전에 비를 본 적이 있어도 손자 아이는 본 일이 없으니 말이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풍요로워집니다. 소망은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지니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망을 지니고 미래의 일을 자신감을 갖고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은 차분해집니다. 때로는 사람은 우리가 전혀 또는 거의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기를 소망합니다. 봄이 일찍 오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 월드컵이나 슈퍼볼 또는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지니면 우리의 생활은 재미있고 때로는 이상하거나 미신에 가까운 행동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 장인께서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시면서도 좋아하는 농구팀의 경기를 시청하지 않으면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믿으셨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기겠다는 일념하에 출전하는 리틀 야구 경기에서 매번 세탁하지 않은 양말을 꼭 신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뒷문에서 제게 양말을 신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소망은 꿈이 되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가 행동하게끔 인도합니다.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승팀에서 선수로 출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으면 그것이 힘이 되어 연습을 꾸준히 하고 온 힘을 다해 팀의 단합에 기여하여 결국 성공을 합니다. 영국에서 의예과 학생이었던 로저 베니스터에게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달리기에서 최초로 1마일을 4분 이내로 달리는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육상에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4분대 벽을 깨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다수의 걸출한 주자들이 마의 4분 벽을 넘을 뻔했으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베니스터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려는 소망을 품고 의욕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스포츠 종사자들 중에서는 과연 4분대의 벽을 깰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인간이 1마일을 4분 이내로 달리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떠들었습니다. 로저 베니스터의 원대한 소망은 1954년 5월 6일 흐린 날에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3분 59초 4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4분대의 벽을 넘겠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은 그가 온몸을 던져 집중적으로 훈련한 끝에 성취되었습니다. 소망은 꿈을 키우고 이에 우리는 자극을 받아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뜻은 좋았으나 게으름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진 훌륭한 소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가장 큰 소망을 겁니다. 자녀가 자라서 책임감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 소망은 우리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소망만으로는 자녀들이 의롭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가정의 밤과 건전한 가족활동을 통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경전을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복음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는 큰 소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자리에 절망이 들어서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아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소망을 품으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미래를 기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밭을 갈아 곡식을 심든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 후기 성도는 반드시 소망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소망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구주의 속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겠다는 바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녕 품어야 하는 참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소망하면 영원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시각을 가지면 이 생을 넘어서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세상사에 갇혀 허우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봉되어 해외 영광에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소망은 신앙 및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디테프 우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망은 신앙 및 사랑과 함께 세 다리 의자에 달린 하나의 다리입니다. 이 세 다리가 있으면 지면이 거칠거나 고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몰모교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망이 있을 때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느니라. 또 너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희가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러셀 M.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며 소망의 속죄는 중심은 속죄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전선 속의 구리선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딱히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엮여서 해외 연구를 인도하는 통화줄이 됩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니파이가 말한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은 속죄에 대한 소망을 말하며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소망은 우리 구주의 희생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소망 덕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도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분에 대해 간증하고 필경에는 그분을 위해 봉사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도 교회의 초기 회원들 다수가 가슴에 소망과 신앙을 가득 품고 집을 떠나 대평원을 횡단하여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갔습니다. 과부였던 메리 머레이 머덕은 1851년 67세에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1.4m여고 체중은 간신히 41k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의 여성으로 8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6명만이 살아남아 장성했습니다. 체구가 작았던 탓에 자녀와 손자녀들은 그녀에게 꼬마 할머니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존 머덕은 아내와 함께 교회 회원이 되어 1852년에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유타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4년 뒤에 저는 어머니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가족과 합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메리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큰 소망을 품고 73세의 나이에 서부 유타로 힘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안전하게 건넌 뒤에 불운했던 마틴 손수레 부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7월 28일에 이 손수레 개척자들은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 부대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575명의 대원들 중 4분의 1 정도가 유타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브리감령 회장이 구조대를 조직하여 마차와 물자를 보내 눈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던 성도를 찾아 나서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메리 머덕은 1856년 10월 2일에 네브라스카주 침니로 근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여독과 험한 날씨 고난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몸으로는 성도들이 겪는 고초를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숨을 거둘 무렵 그녀는 유타에 있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이 충실한 개척자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시온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존에게 전해주세요 였습니다. 메리 머레이 머덕은 서부로 대담하게 떠났던 수많은 초기 개척자들에게 소망과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여정에도 초기 개척자들의 못지않은 소망이나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다를 수 있겠으나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소망을 가져 의로운 꿈을 성취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속죄에 대한 소망을 가져서 신앙과 사랑이 커지고 미래의 생에 대한 영원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지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제 아들 하나가 12살이 되던 해에 토끼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토끼집을 만들고 이웃에게서 커다란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 마리를 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집은 토끼로 넘쳐났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이 다 자라서 고백하건대 저는 그때 토끼 수가 어떻게 조절될 수 있었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웃집 개가 이따금 토끼집에 들어와서 무리를 속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들이 토끼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들들은 어엿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강화하고 돌보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들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인 청남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정원의 회원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지지하고 강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최근에 13살 난 청남이 집사 정원의 회장으로 성별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안수를 마치고 감독은 그 청남에게 회장님이라 부르며 악수한 후에 정원의 회원들에게 그 청남을 회장님이라 부른 것은 그가 맡은 부름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사정원의 회장은 와드에서 회장단의 열쇠를 소유한 4명 중 1명입니다. 집사정원의 회장은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영감을 받아 정원회를 이끕니다. 이 감독은 회장이 신성한 열쇠를 지니고 행사함에 따라 회장단의 권능이 인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청남에게 이 훌륭한 정원회를 이끌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척 떨려요. 저는 집사정원회 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청남이 성공적이고 강한 신권 지도자가 되도록 도울 훌륭한 감독단과 고문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독단과 고문이 그가 지닌 회장단의 신성한 열쇠를 존중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이 중요한 부름에 형제님을 부르실 거라 생각하세요? 그는 생각을 해보더니 그 나아갈 방향을 어디서 찾죠? 하고 물었습니다. 조금 이야기한 후에 그 청남은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그러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새로 받은 부름에 수반되는 책임을 배워나가는 첫 번째 시작점으로 경전 구절 하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07편 85절을 펼쳤습니다. 그 절에는 집사정원의 회장이 정원의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를 하며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원회가 교실이 아니라 청남의 평의회이며 그들은 회장이 이끄는 대로 서로를 강화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그가 동료 집사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의지하며 자신의 신성한 부름을 영화롭게 할 훌륭한 회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이제 형제님은 집사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알았는데 그러한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전을 펼쳐 그 의무를 찾아보았습니다. 집사는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상주 성역자가 되도록 임명됩니다. 가족은 교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아론 신권 소유자가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자신의 집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가족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권 지원을 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또한 자신의 형제자매와 정원의 청남들 그리고 그 밖의 와드 회원들을 돌봅니다. 집사는 필요할 경우 교사가 교회에서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만일 집사가 교사의 의무를 도와줘야 한다면 집사가 교사의 의무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교사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빨리 찾아봤습니다. 모든 청남과 그들의 아버지와 고문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이 청남이 했던 것처럼 경전을 펼쳐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낸다면 이 얼마나 강력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에 놀랄 뿐만 아니라 영감 또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에는 아론 신권 의무에 대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훌륭한 자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소책자를 꾸준히 사용하도록 촉구합니다. 집사들과 교사들은 또한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대다수 청남들이 19살이 되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야 비로소 선교사업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그보다 훨씬 전에 선교사 경험을 시작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 어린 회장이 자신만이 그 정원회에서 감리 여관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리와 성약 107편 8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의무를 세 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열두 집사를 감리한다라고 읽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형제님에게 회장으로서의 형제님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12명의 집사를 감리하는 회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현재 우리 정원에 참석하는 집사는 5명밖에 없고 그중 한 명은 이따금씩만 와요. 12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선구를 한 번도 그 청남처럼 해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열쇠를 지닌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청남이었습니다. 저는 13살의 어린 집사정원의 회장에게서 지능이나 위상, 나이 등에 상관없이 회장단의 신성한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 오는 계시의 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I don't know.
저는 모르겠네요.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남이 계속 나오게 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요. 우리 정원에 나와야 할 청남이 두 명 더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오지 않아서 저도 그들을 잘 몰라요. 어쩌면 제가 한 명과 친한 친구가 되고 제 보좌들에게 다른 두 명과 친구가 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모두 나온다면 우리는 7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5명을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군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다섯 명이 정원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 방법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장단과 정원회로서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야겠어요. 그러고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와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집사 연령의 소년들에 대해 심지어 교회 회원들이 아닌 이들에게도 이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저는 경외심을 느끼며 주님이 보시기에 감독님은 와드 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와드 경계 내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어린 상주 성역자는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집사와 교사와 제사의 역할이 교회를 돌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훌륭한 청남 청녀들에 대해 생각하며 한 선구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인용한 선구로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루어질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어린 회장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정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정원회의 활동 회원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조하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 계시였습니다. 그렇게 영감을 받아 그는 주님의 뜻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 회장에게 신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권은 은사라기보다는 봉사라는 임무이자 고양시키는 특권이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봉사가 신권의 기본 토대입니다. 구주께서는 몸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분의 신권이며 우리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분은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충실하게 신권 봉사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각 정원회 회장단에게 정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의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를 사용하여 정원회 회원들에게 의무를 가르치십시오. 정원회 회원들 개개인에게 모든 신권 의무를 배우고 의롭게 수행할 때 정원회 회장을 지지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훌륭한 청남들을 지금 이곳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강화시킬 강력한 재원으로 보시듯이 우리 개개인도 청남들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청남 여러분은 펜실베니아 하모니 부근에서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시켜준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권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을 따르도록 할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매주 집행하는 성찬의식, 그리고 천사의 성역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성역자로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깨끗하고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제1회장단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아론 신권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의 삶에 위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신뢰하시며 여러분이 완수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참됨을 알며 우리 모두가 똑같은 증거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의 구주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제1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와 아테네와 이스탄불의 거리를 거니는 날을 꿈꾸며 열심히 저축하여 여행 경비를 모았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그는 가방 하나를 사서 콩 통조림과 크래커와 레모네이드 가루를 가득 담았고 이것으로 여행 중 끼니를 때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람선 안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미니 골프를 치고 수영장도 이용하면서 선상에서 제공되는 여러 활동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배에서 영화나 쇼,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만찬처럼 제공되는 훌륭한 음식들을 얼마나 먹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아끼고 싶었던 그 남자는 그런 것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도시들은 구경했지만 여행의 대부분 동안은 배 안에 객실에 머물며 자신이 싸온 음식들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유람선 여행의 마지막 날, 승무원이 그 남자에게 어떤 작별 파티에 참석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남자는 그 작별 파티뿐만 아니라 선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 즉 만찬, 공연, 모든 활동들에 대한 비용이 자기가 가진 티켓에 포함되어 모두 무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향유할 수 있었던 특권에 한참 못 미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분에게 드릴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기회와 권리로서 주어진 성스러운 권능, 은사, 그리고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신권 소유자들이 우리가 향유할 특권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권이 단순한 이름이나 직함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권은 영원 불변한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신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가 담겨 있으며 신권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권이 가져오는 축복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충실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됩니다. 그들은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지며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이를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며 저는 이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권능과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아들로서의 잠재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신권의 정의를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 생활을 돌아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말한 그 정의를 진실로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축소시키고 우리의 특권에 한참 못 미치는 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기회와 신권의 포괄적인 축복으로 이루어진 향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재력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전이나 연차대회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읽거나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여 머리를 끄덕이기만 합니다. 뭔가를 알고 동의한다는 듯이 미소를 짓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메모를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야겠다고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아도 실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해버립니다. 형제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하겠다고 마음 먹기 바랍니다. 경전을 읽고 선지자의 말씀을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듣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신권의 특권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며 영의 속삭임에 따라 일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사용자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최고급 사양의 최고가 컴퓨터를 산다면 그냥 책상 위에 장식용으로만 놔두시겠습니까? 그 컴퓨터는 겉으로도 멋져 보이고 실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자 설명서를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고 전원을 켤 때에만 그 컴퓨터의 모든 사양을 제대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역시 사용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하여 경전과 지침서를 읽어보겠다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교류와 성약 20편, 84편, 107편, 그리고 121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권의 목적과 그 잠재력과 활용법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권능에 놀라게 될 것이며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적인 학문과 또 직업적인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꾸준히 교육을 받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치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복음 교리의 분야에서도 특히 신권의 교리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경전과 현대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어 그 가르침을 얻고 취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신권의 원리와 교리는 장엄하고도 고귀합니다. 그 교리와 잠재력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권의 실제적인 목적을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커지고 이해력은 깊어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의 계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간증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복음 원리를 적용해 봄으로써 오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권은 전지전능한 분께서 이 지상의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기 시작하신 수단이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분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하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수단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신권의 특권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기는 하지만 자신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감이 너무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응답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의심이 파고들도록 허용하고 신권 소유자로서의 잠재력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시와 간증이 항상 압도하는 힘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간증은 평화로운 느낌으로 한 번에 조금씩 천천히 옵니다. 때로는 간증이 너무 서서히 형성되어서 우리가 정확히 언제 복음의 참됨을 깨달았는지 기억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간증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더 커지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지 믿고자 하는 소망일지라도 말입니다. 점차 빛은 빛과 결합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될 것이며 때가 되면 우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상에 속한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리며 하늘의 근원으로부터 빛과 지식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성신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스스로 진리를 알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권을 소유한 자인 우리의 특권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감의 빛을 진심으로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신앙을 점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불꽃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특수한 상황, 고난, 그리고 신권의 의무에 대한 성신의 신성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신권 봉사를 통해 기쁨을 찾으십시오. 제가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는 동안 훈련 담당 기장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을 훈련하고 테스트하여 그들이 대형 제트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전문적인 비행사로 오래 근무해 왔으면서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짜릿함을 아직 간직하고서 지상의 속박을 벗어나 은빛으로 반짝이며 웃음짓는 날개 위로 창공에서의 유희를 즐기는 조종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으르렁대는 엔진음을 사랑했으며 바람과 조화를 이루어 어두운 하늘과 그 너머 별들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열정은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는 하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조종사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제트기 조작에는 통달했지만 언젠가부터 종달새나 독수리마저도 날아본 적이 없는 그 하늘을 나는 기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양과 대륙을 횡단하며 보게 되는 번쩍이는 일출의 광경과 하느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을 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는 그들을 합격시켜 주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로서 기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해야 할 것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기쁨에서는 멀어져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많은 기회들을 가져다 줍니다. 안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주의 손 안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자.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리니. 형제 여러분, 이 복음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우리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매일의 신권 봉사를 통해 오는 큰 만족감과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임무가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지치고 걱정하며 불평하는 감정이 우리 삶에 젖어들지 않도록 합시다. 세상적인 근심으로 인해 충실하고 헌신적인 신권 봉사에서 오는 넘치는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특권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권을 소유한 충실한 종에게 너무도 풍성하게 허가하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의 향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만일 교회에 일찍 와서 성찬을 준비하는 일이 축복이기보다는 힘든 일로만 느껴진다면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 참석한 와드 회원들에게 이 성스러운 의식이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만일 가정 복음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를 가진 가족이 주님의 종의 방문을 받음으로써 어떤 훌륭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신앙의 눈으로서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신권을 통한 봉사의 신성한 잠재력에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을 가득 채울 것이며 그 영의 빛이 여러분과 눈과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에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거룩한 신권의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계시를 받아 말씀에 말씀을 더하듯 우리의 간증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신권 봉사를 통해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의 잠재력과 특권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저는 이를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신권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신권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온갖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된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그 필요사항이란 바로 우리의 신권 의무를 배우고 그러한 의무를 행사하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필요성을 집사였을 때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살며 규모가 작은 교회 지부에 다녔습니다. 저는 지부에서 유일한 집사였고 제 형님은 유일한 교사였습니다. 그분 제 형님이 오늘 이 밤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곳에 살았을 때는 지부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터도르프 회장님과 깁슨 장로님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제가 그 갖고 있었던 그 말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일종의 잠재력 같은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회장님에게 이제 갔을 때, 그때 저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아직 집사였을 때 유타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권 안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정운회 회장이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신앙을 통해 서로가 큰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권의 보편적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조직된 와드만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교회 어느 단위 조직에 있든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신권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러한 도움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제가 영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며 마음을 끄는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신권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만일 그 신권 봉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사실을 감독님이 회장으로 있는 제사정원회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을 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권 속에서의 권능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제 신권 봉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제사정원회 회장인 감독님이 우리를 이끌어준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감독님은 마치 우리 어린 제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감독님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말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감독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시면 영이 우리 제사들과 감독님에게 그 결정이 옳다고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정운회 회원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는다는 성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꼈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감독으로 제사 정원회와 함께 일하면서 제 자신이 어린 제사였을 때 배웠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제가 가르침을 함께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저는 감독으로서 교회 집회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평회의 효과를 확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토요일 활동 중에 우리 정원회의 한 형제가 밤에 숲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가 홀로 있으며 따뜻한 옷도 음식도 피신처도 없이 있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찾아보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그런 후에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그들 또한 그렇게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마음에 평안한 느낌이 찾아들면서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실종된 정원의 회원이 안전하며 어딘가에서 몸을 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제게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원의 회원을 찾아냈고 그가 안전을 위해 찾아간 숲속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마치 저는 그 장소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이로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단합한 신권평의의 신앙이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 계시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신권의 권능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배움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열쇠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큰 신앙을 지닐 때 그러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권 안에서 크고 신속한 배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큰 신앙과 사랑이 함께하는 듯이 보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모범을 통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 초창기에 그는 하나님께 신권 안에서 힘을 키우라는 계명을 받고 신권 소유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간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권 배움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배우게 될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학문의 집, 질서의 집을 세우라. 너희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모두가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하게 하여 모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말하고 난 후에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되며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이 영을 통해 계시가 주어지도록 하는 신권 평유에나 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신앙이 복음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르는 사다리의 첫 번째 가로대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88편 123절과 124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결점 찾기를 그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손을 들고 사랑의 띠 안에서 친구와 형제가 되겠다는 성약을 맺은 후에 주님께서 세우신 신권 학교로의 입학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관례를 따르지 않지만 어느 곳이든 신권 안에서 놀라운 배움이 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사랑의 띠가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의 유대감이 복음 진리를 배우게 되는 원인인 동시에 배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사랑은 성신이 임재하여 진리를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신성한 진리를 배우는 기쁨은 배움의 경험을 함께 나눈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 반대 또한 사실입니다. 다툼이나 시샘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는 성신의 능력이 방해받으며 빛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실망감은 배움의 경험을 기대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다툼과 결점 찾기의 씨앗이 됩니다. 함께 배우기를 잘하는 신권 소유자 사이에는 언제나 훌륭한 평화 중재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신권의 반과 평유회에서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을 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차이점을 바라볼 때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기여하는 말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는 소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평의회나 반에서 단합이 가능합니다. 단합하려면 인내와 겸손이 요구되지만 저는 사안이 어렵고 평의회나 반원들이 서로 엄청나게 다른 배경을 가졌더라도 그러한 단합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을 위해 세우신 아주 높은 표준에 맞게 정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큰 신앙과 사랑이 있고 다툼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하신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요. 신권 안에서 배우도록 돕는 세 번째 도움은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그분의 신권을 지니고 행사하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그만큼 신뢰하셨는지에 대한 공통된 확신에서 옵니다. 그 확신이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확신이 정원의 단합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우리가 영의 아들들로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전에 신권을 지니는 진귀한 영예를 위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권을 받는 신뢰가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오도록 예비되었더라. 신권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신성한 의무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신성한 의무감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아 젊은 시절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수많은 요구들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대제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정원의 모임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살고 계셨고 아름다운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으며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연로하고 병들어 봉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 들어가자 그분은 보행기를 딛고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 곁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는 신권 안에서 함께 했던 행복한 유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제게 간절한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나는 왜 아직도 이곳에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제가 배우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신앙과 사랑 때문에 제가 기운을 많이 얻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방문인데도 저는 그분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그분의 결심을 보면서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왜 계속 살게 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러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어나 떠나려는데 매일 몇 시간씩 그분의 집에 찾아오는 간호사가 또 다른 방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의 사담에서 그 간호사에 대해 조금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삶을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살아왔지만 아직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리키며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 침례를 주어 교회로 이끌고자 노력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녀는 그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걸어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래전에 그의 가슴속에 이미 깊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용감한 대제사는 신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그에게 가르쳐진 의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어린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침례로서 성약을 맺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집사에서 대제사가 될 때까지 모든 정원의 회장에게서 성약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신권 안에서 자신이 맺은 맹세와 성약을 기억했고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를 어디로 이끌든 그는 구주를 위한 증인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슴속으로 소망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신성한 성약을 지킴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애 새의 삶 동안 그가 신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비교적 짧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영원한 교과 과정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신권 교훈들을 지니고 다닐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동안 열성을 다해 신권 교훈들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 앞에 주님께서 놓아두신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영국의 작은 마을인 웨이즈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마차를 몰고 평원을 건너 서부로 왔습니다. 그의 신권 봉사에는 경작할 땅을 일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는 농장을 헐값에 팔고 주님을 위해 양을 돌보는 임무를 맡아 사막으로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또 선교사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난 중에 떠났던 그 마을로 바다를 건너 되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신권 형제들과 함께 배우는 길을 찾았습니다. 담대한 선교사였던 그는 웨일즈의 시골길을 걸어 네 차례나 영국 수상을 지낸 사람의 여름 휴양지로 찾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은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이튼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에 대해 심지어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끝날 무렵 집주인은 침례를 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면서 그 영국 지도자가 겸손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안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떤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께서 그분의 학교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신권 안에서 부지런하고 순종한다면 영적 지식의 보화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이겨내고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를 전할 힘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끈 사람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배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영광을 갖도록 선택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영광의 시온 세우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시타티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느끼면서 우리가 고향되는 것을 또 느끼고 이 건물이 꽉 찬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큰 느낌을 받고 영감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모임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신권 모임을 통해서 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긴 싫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매일매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녁에 매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오늘 저녁에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청남들에게 그리고 중년에 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저희가 말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모이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에 관해 훌륭하고 시의적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양되고 영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책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러분께 전해야겠다고 느낀 문제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닌 신권의 성스러운 권능을 얻고 또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합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구절을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신권의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니라.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신성한 권세에 관해 그분께서 주신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우리 형제들은 이 구절에 담긴 각자의 책무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이 지상에 왔습니다. 대중이 지닌 도덕적 가치관은 차츰차츰 표류하더니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오래 산 탓으로 저는 사회의 도덕관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표준과 사회의 표준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파여졌으며 그 틈은 계속 벌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곧바로 상충되는 형태들을 수도 없이 내보냅니다. 그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은밀하고 적나라한 외설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노래 가사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저속한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듭해서 망령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십계명 중 하나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저속한 언어를 쓰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설물과는 완전히 담을 쌓으십시오. 그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외설물이 극복하기 어려운 중독성을 갖고 있음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 다른 모든 약물과 기타 이겨내기 힘든 중독성 물질을 피하십시오. 무엇이 주위에 있는 죄와 악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구주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몰문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성신이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물몽경이 참되다면 그것은 정말로 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조셉스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참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아직 간증이 없는 분들은 간증을 얻는 데 필요한 일을 하시라고 권고드립니다. 자신의 간증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으로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을 가져야만 합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여 간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세미나리와 종교교육원이 있는 곳에 사는 청남 여러분, 그 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생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른 회개를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그릇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연령이 되었으나 아직 그럴 마음이 없는 젊은이들에 대해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독신 자매들은 많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어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거의 교회 회장들은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분들 권고 중에서 한두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럴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겨 이 사랑스러운 여성들과의 결혼을 보류한다면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갈망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독신 자매들에게 생각이 미칩니다. 사회 관습상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특권을 쥐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는 현실을 접할 때 그 젊은 형제들에게는 연민의 정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염려된다면 저는 이 점에 대해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는 부부에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희생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울 때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생길 모든 어려움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슬기롭고 또 결혼 생활을 잘 갖고 나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풀어가지 못할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독신으로서 호사스러운 휴가를 보내고 비싼 차와 가지고 놀 물건들을 사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구속받지 않는 인생을 즐기는데 지나치게 빠져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때를 지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그런 멋진 젊은 독신 자매들을 놔두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동반자를 찾아볼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 생에서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고 싶을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연애 기간 동안 선을 넘지 않고도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다고 느낀 다른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이래 3년 동안 경험했던 가장 슬프고 실망스러웠던 일은 임봉을 취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부는 각기 주님의 집에서 기쁨 속에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감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재정적인 문제, 대화 부족,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인척들의 간섭, 또는 죄에 사로잡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일이 이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임봉을 취소해달라는 요청 대부분은 자매들이 신청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마침내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일단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삼촌 집에서 본 적이 있는 한 조그만 액자에 쓰인 글귀에서 값진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사랑하라. 이 짧은 몇 마디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은 결혼 생활에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아내는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되며 대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내에게 불이하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사 성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고 주님의 영은 슬퍼하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권의 권세는 아멘이 될 것입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결혼에 관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은 대개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오래전 제가 감독으로 있던 와드에는 불화가 매우 심각하여 극에 달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와드에는 약 1800명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큰 와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와드 감독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불화가 심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믿었으며 결코 지조고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을 때는 제가 불안한 휴전이라고 부르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2시경 저는 그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그것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저만치 등을 돌리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통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통해 아내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부부를 화합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감을 얻기 위해 강구했고 부부에게 질문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이 성전에서 성전 임봉을 목격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 사람은 꽤 오래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면에서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또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의식 봉사를 하기에는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 8시에 저와 함께 성전에 가서 임봉 의식을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두 분 다 누구의 의식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그날 아침 의식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아침 약속한 시간에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름다운 임봉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총관리 여건으로 12사도 보조이셨던 LA 엘 크리스텐슨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그날 아침 임봉실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 임봉 의식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와 그 가족은 우리를 신랑 쪽 친구일 거야 라고 또 신랑 가족은 또 신랑 가족은 신부 쪽 친구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참석한 부부는 작은 의자에 약 30cm 정도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의식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과 예의로 대하여 아내를 가정의 중심으로 존중해야 하는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에게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고 교회 부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남편을 지지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의 신랑 신부에게 말씀을 하는 동안 저는 그 부부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서로에게 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그 부부는 신혼부부 마냥 꼭 붙어 앉아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었는지 몰랐지만 제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었으며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이 결혼했던 날과 하나님의 집에서 맺었던 성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되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는 우리는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을 한 것이며 결혼이 진정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노력을 모두 기울여야 합니다. 결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자로서 자신을 훈련시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경받을 만하며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신권을 소유한 우리 형제들에게 일하는 효율 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신권이란 선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신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고 병자를 축복하며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죽음의 장막을 넘어 영원한 세상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 신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권을 옹호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사랑하고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생 여정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의로움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오늘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지닌 신권의 신성한 권능을 합당하게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권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셨고 돌아가신 그분, 즉 바로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and in many other places,
저희는 이 지상에 당신께 허가하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에게 저희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이 저희 선지자에게 주신 신권의 열쇠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분을 통해 주어진 권세와 권능과 또 그분의 보좌들과 12사도들에게 전해진 열쇠와 그분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말씀과 또 연사들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강화되고 교화되며 오늘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